예, 저희가 한 5주 가까이 예레미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일 설교로는 오늘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텐데요. 예, 예레미야 말씀이 끝난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좀 마음이 후련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죄, 계속해서 심판,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데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책이 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건강을 주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좀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닥터를 정기적으로 만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대답이 요즘에는 병원에 잘 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기분 나빠서 안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의사를 만날 때마다 여기 안 좋다, 저기 안 좋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시네요, 혈당이 높으시네요, 이러다가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매번 듣는 이야기가 닥터가 굉장히 겁을 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빠서 더 안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도 건강 꼭 생각하셔서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받으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속으로는 그 의사분 참 훌륭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신은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높고 혈당도 높고 몸에 여기저기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닥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패밀리 닥터를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죄의 문제를 꼬집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 그 영혼이 죽음에 치달으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가장 부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알리요? 사람들이 쉽게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자기의 선함에 취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뭐 성인 군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낮게 살았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커버업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추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장에 생각하는 기능, 또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폐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콩팥, 키드니에 해당하는데 거기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폐부, 감정, 의지 이러한 것들도 다 꿰뚫어 보시는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문제가 되는 죄 한 가지를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단호해 보이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를 무엇으로 기록하신다라고 하십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그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그 끝으로, 여러분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항상 아름다운 모습만 보셨죠. 그 끝에 그 가장 날카로운 부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너희들의 마음판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단단히 새겨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제단의 뿔에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드리는 그 제단의 뿔에도 너희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새겨놓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단호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새겨놓으셨을까요?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섬기던 여신의 이름입니다. 산마다, 이스라엘의 언덕마다 조금만 좀 특별해 보이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아세라 여신도 세우고 바알 남신도 세우고 온갖 종류의 잡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입이 아플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를 번번이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예로 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안에 그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저기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누군가 저 십자가를 치우고 거기에다가 작은 불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절하고 있다. 혹은 이 왼쪽에 또 다른 신상,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마음판에 내가 단단히 너희들의 죄를 새겨놓겠다라는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도대체 우상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우상, 너희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곱게 다듬어서 거기에 너희들이 만든 금과 은을 씌워서 입히고 그 앞에서 지금 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우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업어서 원하는 곳에 세워놓고 또 여기저기 옮겨놓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어있는 신을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느냐. 참 답답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 한번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시는 것이죠.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신이다. 이 둘 사이에 너희들이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해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주 정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과 이야기하다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오직 유, 물질, 물. 오직 물질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이렇게 유물론 사상으로 오랫동안 교육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이 전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중국 사람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분이 또 반문하시는 것이죠. 아니 육체가 없는 분이라면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설명하셨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손과 발로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분이 마지막에 아니 그 양반 손과 발은 없다면서 입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함께 웃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졸지에 입만 살아계신 분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입만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말하지 못하는 모든 우상과는 구별되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신이라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 못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죽어있는 신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이 점을 깊이 고민했던 한 신학자, 구약학자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참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들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이유는 그 대상들이 말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그 신들에게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상 앞에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욕망을 마음껏 쏟아놓아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마음 원하는 것 다 그 앞에 쏟아 놓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셔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제사를 왕창 드려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들어주기만 하는 신이 섬기기에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말씀하며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이것저것 지적하는 그러한 분이 섬기기에 편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컨트롤을 받아야 하는 신이 편하겠습니까? 편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인가를 생각한다면 정반대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며칠 전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하던 중이었는데 박성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믿음은 내가 서브젝트,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오브젝트, 하나님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서브젝트,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오브젝트, 나는 대상,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이죠.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그 대상을 하나의 객체로 나의 욕망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도구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여전히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체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속 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앞에 절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뭐 어떠한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신상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뭐 절에 가지도 않고 점집에 가지도 않고 다른 죄는 몰라도 우상 숭배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 보이는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가장 온유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상이 그렇게 딱 보면 아 저거 우상이다 한눈에 알아보게 오는 것보다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을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Sin is not simply doing bad things. 예,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죄죠. 예,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 죄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bad things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in is making good things ultimate. 죄는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 것이다. Good things,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요. 예,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예,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고, 우리가 꿈을 키워가는 비즈니스, 또 학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얼티메이트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삼으면 유일하게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죄, 더 분명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건강을 주시자마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지혜 여러 가지 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들이 결국 또 솔로몬 왕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러한 유혹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왕이 될 사람들은 세 가지를 조심해라 라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군사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외교력 확장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또 마지막으로 왕은 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경제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라를 이끌려면 군사력도 좋은 것이고 외교력도 좋은 것이고 경제력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것 의지하지 말고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그 옆에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만이 근원,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사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예,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예,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말씀하셨지만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막에 있는 메마른 나무와 같은 삶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삶이다. 또 11절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예, 불의로 불을 쌓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고 하는 새는 메추라기와 비슷한 새라고 하는데요. 이 새가 참 욕심이 많은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남의 집에서, 남의 둥지에서 가지고 와서는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렇게 품고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진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안고 있다가 알이 깨어나면 자기 제집으로 돌아가죠. 그 사람의 재산도 마치 그렇게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흙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써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흙이 아니라면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모래사장에 이렇게 이름 써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들이 모래사장에 이렇게 쓰잖아요. 영천, 하트, 미정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의 이름이 미정입니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바람 불고 물 오고 한 번 발로 쓱싹 해버리면 지워져 버리는 것이 땅에 기록한 이름인데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삶은 마치 이와 같다. 자기가 아무리 이름을 남기고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7절과 8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생수의 근원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뿌리 내리지 말고 터진 웅덩이, 물이 조금 나온 것 같지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에 뿌리 내리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는 삶이 헛되이 사라져 버리지 않는, 공허히 없어져 버리지 않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로 마지막 일단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사실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죄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로 읽었는데 이것만 읽고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클라이맥스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트가 우리 31장 한번 보실까요? 31장 말씀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장 33절부터 34절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키실 그러한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은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라는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약속은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이 새로운 언약,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는 삶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뿌리 내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유일한 생수, 우리의 유일한 만족, 우리의 유일한 목표 삼는 삶,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것으로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로만 인정하는 삶.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충분히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